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에서 정부군과 휴전에서 제외된 일부 반군 단체 사이에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에만 수백 명의 민간인이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마을에서 탈출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어제 발생한 공습 횟수나 사상자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그 전날에는 오전에만 10차례 공습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도 바라다 벨리 마을에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중에는 시리아군과 러시아 동맹군의 공습과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는 1,300여 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라다 벨리 지역은 지난달 30일 시리아 전역에 발효된 휴전에서 제외된 곳으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 단체들은 반군들과 함께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해킹 개입 의혹과 관련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된 러시아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오늘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어제 러시아 외교관들을 태우고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출발한 특별기가 오늘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귀국한 러시아인은 워싱턴의 러시아 대사관과 샌프란시스코의 총영사관에 근무했던 35명의 외교관과 그 가족 등 96명입니다. 러시아 외교관 추방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미 대선 기간 민주당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러시아를 지목해 강력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가 컴퓨터 해킹으로 미국 대선에 간섭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결론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본토를 전복하거나 정치적 안정을 훼손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홍콩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장샤오밍 홍콩 연락사무소장은 어제 관영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소장은 특히 홍콩과 관련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도 중앙정부의 권위나 홍콩의 기본법에 도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른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아그니4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인도군은 오늘 사거리 4,000km 길이의 아그니4 미사일을 발라소레에서 발사했으며 시험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아그니5 시험 발사 뒤 중국이 우려를 나타내자 인도 정부는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모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대지 미사일인 아그니4는 2단 무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m 길이의 17톤 무게를 지닌 아그니4 미사일은 5세대 컴퓨터와 분산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비행 시 자체 궤도 수정과 정밀 유도가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난민 800여 명이 어제 모로코와 세우타 사이 경계 장벽에 강제 진입했다고 스페인과 모로코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세우타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스페인 자치 도시입니다. 난민들은 돌멩이와 쇠몽둥이로 장벽을 뚫고 세우타로 진입하려다 경찰 등과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페인인 5명과 모로코 경찰 50명이 다쳤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난민들 중 2명은 병원 치료를 위해 세우타 진입이 허용됐으며 나머지는 모로코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제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오늘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를 포함한 4명을 검거했다는 국제경찰 인터폴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습니다. 정 씨는 대학 부정 입학 의혹과 재학 중 기말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학점을 부당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2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를 복귀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 주장은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선전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안도는 곳에 따라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 오후에 4m까지 높게 일고 그 밖의 지역은 2m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도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 주장은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선전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일 발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비전 제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강국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개발 마감 단계 등을 언급한 점에 대해선 핵 도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선제 공격 능력 언급은 과거 신년사엔 없었던 표현인 만큼 핵 능력에 대한 과시를 표출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북한이 향후 정세를 관망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핵과 관련해서 핵 강국이라든지 ICBM의 마감 단계라든지 선제 공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핵 도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봅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또 대남 분야에선 한국의 복잡한 정치 정세를 활용해 통일 전선 전술 책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 당국과 각 정당 단체, 각국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 민족인 통일 대회합 개최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나왔던 표현이라며 통일 전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지금 이 시점에서 비핵화 대화가 아닌 대화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신년사에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거론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이 제시되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은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자아 비판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아 비판이 성과 부진에 대한 비난을 완화하고 인민을 중시한다는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켜 대중적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신년사와 관련해 국방 분야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경제나 민생 등의 분야에 성과가 없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지난해 못지않게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다만 현재로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우주 발사체든 뭐든 간에 발사가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 사업 마감 단계를 언급한 데 대해 특정 의도가 내포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대령의 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구체적으로 칭한 것도 나름대로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미가 현재 발사 가능한 장소로 분석하고 있는 지역 일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재천 대령은 북한의 ICBM 기술 수준에 대해선 북한이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출력 고체 로켓 엔진 지상 사출 시험 등 기술 고도화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준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발언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며 진지한 대화를 복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나라들이 가능한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복수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올해 한반도 정세의 경향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미 새 행정부에 대해 좀 더 관망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를 처음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ICBM급인 KN-08을 개발했지만은 아직까지 시험 발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위성 발사 말고 실제로 ICBM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 박사는 이르면 김 위원장의 생일인 오는 8일이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20일 이전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할 만큼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다분히 업적 과시용 주장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ICBM이나 핵무기 소형화 이런 이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 자신 실적 부풀리기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 같고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계속 가겠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는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북한 적대시 정책 포기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미국이 레드라인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ICBM 발사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비핵화나 평화협정 등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아직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를 출범 전부터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마 그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자세를 엿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쉬워지면은 그에 따라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대화 제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올해 치러질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통일 4대 매국 세력이라고 맹비난한 데 대해선 한국 내 여론 분열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자신의 능력 부족을 거론하는 등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매우 드물게 자비판 성격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자아반성한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뭐 이렇게 하나의 간접적인 표시일 수 있고 인민들을 위한 그 인민들과 함께하는 주민 친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부각시키겠다, 뭐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김일성이나 김정일 선대 지도자들과 관련한 언급을 줄이고 자강력 제일주의와 같은 자신의 언어로 국가의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자신감에 찬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도 함께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조치로 명령한 대통령 명령 729호를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6년 12월 30일자 관보 개제 하루 전 이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30쪽에 달하는 대통령령 729호는 지난해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러시아 정부의 시행령으로 제재 결의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군 작전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 장비의 이전과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 영토에서 로켓 연료와 항공기 연료를 제공하거나 북한산 석탄이나 철광석을 구매하는 행위도 제한됐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이 있는 러시아 내 북한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또 북한 은행이 러시아에 사무실을 내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규정도 대통령령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화 2,000달러가 넘는 시계와 요트, 스노모빌이 금지 품목에 포함됐고 수정 제품과 운동용품, 당구용품, 수영장 관련 물품도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소형 화기와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수출과 무기 관련 기술 지원, 그리고 선박과 비행기 임대도 금지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식량과 의약품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된 세부 규정이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 부처들은 새해부터 본격적인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대통령령 초안이 공개된 작년 5월 무렵 이미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의 대북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은 2016년 지난해에도 중국을 통해 핵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했다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이 밝혔습니다. 중국 업자가 합법적으로 들여온 부품 등을 북한 대리인에게 넘기는 관행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이미 완성했으며 앞으로 핵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수소탄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VOA가 준비한 인터뷰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올브라이트 소장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고위 탈북 인사의 발언이 소개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 역량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They've appeared to have mastered fission weapons using plutonium or weapon-grade uranium. Capable of making both.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이용한 핵분열 무기 제조 기술은 완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소 폭탄 역량은 2017년에도 갖추지 못할 겁니다. 소량의 핵융합 물질을 사용한 일종의 증폭형 핵분열 폭탄을 만들었을 수 있지만 2단계 수소탄 생산 능력엔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현재 10킬로톤 정도인 핵위력을 50에서 100킬로톤까지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2017년까지는 어렵지만 그런 종류의 수소탄 실험은 계속할 겁니다.
2017년은 너무 이르다면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볼 때 북한이 언제쯤 수소탄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China had so much help from Russia. I think North Korea now is much more on its own, and when it confronts problems, it has to solve.
가령 중국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는데 북한은 대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다 많은 부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고위 탈북자가 최근 언급한 2017년 핵 개발 완성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갖춘 핵위력을 훨씬 더 키우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낮은 미사일 정확도를 상쇄하는 방법이 핵위력 강화입니다. 10킬로톤 수준의 핵탄두가 모하비 사막에 떨어질 경우 주변 도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자살 행위가 되겠지만 100킬로톤 위력이라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까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이 대략 몇 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They have enough fissile material, whether it be weapon-grade uranium or particular plutonium for, you know, 12.
관련 수치를 새로 산출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로선 12에서 20개 정도로 잡습니다. 북한이 예상보다 더 많은 무기급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면 핵 보유량은 더 늘어나고요. 여기에 매년 2에서 5개 핵무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 생산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무기급 우라늄 생산량에 달렸습니다. 5에서 10년 뒤에는 인도의 핵 보유 수준에 도달할 걸로 예상합니다.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분석하신 적이 있는데요.
I think it would be hard to believe they could reach 100 by 2020 at the end of 2020 now, but I need to redo the estimate. It could be 70 or 80.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건데 지금은 그런 분석을 다소 수정해서 최대 7, 80개로 낮췄고 무기급 우라늄 의존도가 높을 걸로 예상합니다. 최대 100개를 만들려면 1년에 7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해야 하는데 영변 경수로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개 생산 시기도 2020년에서 2년쯤 더 걸릴 것으로 예상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많은 관련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기술적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쉽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 관련 부품을 외부에서 들여오고 있습니까?
Oh, definitely continues to import components. I think it, you know, my understanding is more recently that the they've been focused on.
확실히 그렇습니다. 2012년, 2014년, 2016년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초 중국에서 가스 원심 분리기 부품을 수입했는데 중국 업체가 수입해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과거보다 줄고 중국 당국이 단속하길 바라지만 구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로부터 이런 정보를 얻어 확인 과정을 거쳤죠. 고성능 장비의 경우 유럽산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적법하게 수입한 중국 업자가 북한 대리인에게 팔아 북한에 밀반입시키는 시기입니다. 이런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China is not complicit in the sense it's not aiding the effort. But I can tell you I know cases where it's turning a blind eye.
중국 정부가 공모하고 있는 건 아니고 때로는 단속을 하지만 못 본 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비 부품을 중국에서 사들였습니다.
당초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진작부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제기하셨죠.
You know, I had to listen to a briefing done by intelligence agency experts who openly said they believe that North Korea.
저는 이미 2012년에 정보 당국 관계자로부터 북한이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석적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지도부 사이에선 이에 대해 견해 차가 별로 없었던 걸로 합니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측면을 배제하고 기술만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딴 핵실험에도 소형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건 점점 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했는데도 소형화에 성공 못했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핵 프로그램인 거죠. 다만 미국, 한국, 일본 모두 정치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갖는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2007년과 2011년 북한을 방문해 현지 핵기술자들을 만나셨는데요. 이후 북한 핵 프로그램이 당시 그들이 암시했던 방향으로 흘러왔나요?
They're pretty direct about the successes and the problems they have. I mean, obviously, they different times they hide things.
북한 핵기술자들은 뭔가 숨길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성취한 것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언급하는 데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과장할 때도 있지만 완전히 꾸며대진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일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진전을 이뤘다고 하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신빙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 방북대에 만난 북한 핵 기술자들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캐스케이드 안에 P2 원심 분리기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영변 외에 제2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한다고 거듭 경고해 오셨는데 좀 더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Very little. I mean, what's largely known is about it is through procurements that back in early 2000.
시설 자체에 대해선 거의 확인된 게 없고 대체로 잘 알려진 관련 물자의 조달 현황을 통해 비밀 시설 존재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북한은 2000년대 초 원심 분리기 수천 개를 제조할 수 있는 물자를 사들였죠. 이후 2008년에도 대규모 구입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당시엔 2년 전쯤부터 관련 물자를 사들일 때마다 영변 농축시설 확장 공사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대규모 조달이 이루어진 2000년대 초에도 어디엔가 원심 분리기 시설을 분명히 건설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미국, 한국, 일본 정보 당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많은 열을 배출하는 원자로와 달리 원심 분리기에서 이루어지는 우라늄 농축은 감지가 안 된다는 게 큰 문제죠.
그런 한계가 미국이 북한의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동결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The idea is you quietly negotiate a freeze.
어떤 활동을 동결시킨 뒤 보다 넓은 범위의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북한의 경우엔 의미 있는 동결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심 분리기 시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동결해도 비밀 원심 분리기 시설에서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해 핵무기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모든 시설을 동결할 수 없는 한 이란 핵 협상 방식을 따를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이 북한의 핵 개발 현황과 역량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은 백성원 기자가 진행했고요. 내일은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해 350에서 400여 명 정도의 독일인이 북한을 여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찾는 전체 외국인 여행객 가운데는 4%에 해당하는 건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인들의 북한 여행이 성행 중이라고 한국무역진흥공사 코트라가 밝혔습니다.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독일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독일인들의 북한 여행 실태를 소개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독일 안에서 북한 여행을 주선하는 여행사는 온라인 여행사 한 곳을 포함해 모두 6군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평양 트래블사의 안드레 비티히 사장은 코트라 측에 한 해 북한을 찾는 독일인의 수가 평균 350명에서 4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5년 약 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중국 국적을 제외한 다른 나라 출신 관광객의 수는 약 8천 명 정도입니다. 비트히 평양 트래블 사장은 기자나 한국인만 아니면 독일에서 북한 입국 사증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찾는 사람들이 제빵사나 연금생활자 그리고 구동독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여행 비용은 그리 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양 트래블이 판매하는 7일짜리 개별 북한 여행 상품의 비용은 약 $2,100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까지 가는 비용을 제외한 액수라 결코 저가 여행이 아니라고 코트라 측은 지적했습니다. 평양 트래블의 BT 사장은 북한 여행에는 학교 수학여행처럼 안내인이 반드시 동행한다면서 여행 중에 안내인이 아닌 다른 북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이 독일에서 하나의 작은 추세로 떠오른다는 느낌이 든다며 수수께끼 같은 면이 많은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주된 요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관광이 북한 체제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BT 이사장은 관광과 정치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라는 한 나라를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를 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코트라는 북한을 찾는 독일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호기심과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독일인들이 북한을 여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탈북민의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첫 탈북민 사장이 탄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특별한 라면 가게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카라 나가사키라 그래서 카라 몇 단 뜻이거든요. 나가사키는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이.
서울 물레동에 작은 일본식 라면집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겼지만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요. 직원이 적다 보니 젊은 사장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여기서 해면기라 그래서 해면기거든요. 이거 삶아갖고 생면이거든요. 이게.
이곳의 사장은 11년 전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이성진 씨. 이성진 사장은 북한에 있을 때 굶주림으로 어린 여동생을 잃은 후 제사상에 남아 동생을 위한 맛있는 음식을 올려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와서 꾸준히 요리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에는 한 자동차 회사의 지원으로 이렇게 어엿한 가게의 사장이 됐는데요. 이성진 사장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담은 라면은 저희 이제 탈북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총 100개 매장을 내겠다, 100사장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제가 이번에 1호 매장으로 제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요리하겠다고 마음에 먹었던 거는 제가 7살 때 동생을 잃었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동생이 죽었는데 그 동생은 이제 제 때문에 같이 굶주리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가수원을 갔거든요. 가수원에서 배가 온 거를 먹고 그날 저녁에 동생이 이제 그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슬펐던 게 동생이 죽어서 다음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이라는 게 상돌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묘비 보면 앞에 이렇게 상을 올 수 있잖아요. 예, 거기 올라가 있는 게 옥수수 하나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참 좋아하는 물고기도 많고 고기도 많은데 반찬도 많은데 왜 저것만 올라갔을까 생각하고 저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중에 동생한테 밥 한번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부터 약간 요리에 대한 생각은 좀 났어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근데 북한은 요리사 하기 싫다 요리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한국에 와서 이제 자기 하는 것만큼 이제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선택의 폭이 높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요리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요리를 하게 됐어요.
개업한 지 이제 2주가 됐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려면 요리뿐 아니라 고객 응대와 매장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요리는 쉬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사장이라는 게 다 요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저 힘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교육 때도 많이 교육을 받긴 했지만은 교육은 교육이 나와서 해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게 부딪히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약간 손님 중에 한 분이 계산하시면서 되게 뭔가 사투리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뭔가 말을 자기가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못 주문하겠다 시키지 못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하다. 저희가 북한에서 왔는데 말은 그렇게 세지만은 그러니까 솔직히 마인드는 그건 좀 아니다 얘기했거든요. 사장님이 이런데 일한 직원들은 좀 이렇게 교육을 좀 다시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죄송하다. 다음에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또 오시더라고요. 다행히도 보면은 저희가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주변에서 막 이래요. 탈북자들한테는 창업을 시켜주면 안 돼. 왜냐면은 한국 사람도 창업을 해서 망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북한 사람이 안 되는 게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성진 사장과 직원 한 명, 아르바이트생 한 명, 이렇게 세 명이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일하는 직원인 김명준 씨 역시 탈북민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함께 일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같은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서 지내시게 되고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16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전단지 알바를 하는데 일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단지 그때 돈 버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후에 시작한 게 이제 성인 돼서 호프집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친구랑 좀 용돈 없으면 이제 좀 챙겨주는 그런 사이로 이제 쭉 지냈었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고민 좀 했었죠. 그냥 대학 졸업하고 또 이제 쉽지 않은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고민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 결혼도 했는데 처음에 가오픈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리가 아파요. 어렸을 때 북한에서 그 의료사고를 당해서 소아마비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그래서 와서도 장애 판정을 받고 이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그러면 해보자. 그러나서 저희가 이제 수익 나오면 이제 지역사회 이제 봉사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목표가 세워지니까 좀 일하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제 개업한 지 2주 된 식당이지만 맛으로 분위기로 벌써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성진 사장은 가게를 잘 꾸려나가면서 찾아준 손님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일본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손님들에게 북한의 음식도 조금씩 소개하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사회복지센터 가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계시면은 저 일요일마다 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장사를 하고 일요일 점심을 같이 좀 제공을 해보자. 네, 같이 한번 하자. 같이 지금 얘기 나눴거든요. 어제도 같이 얘기한 게.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가게 돈이 아니라 저희 월급에서 이렇게 약간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기로 했어요. 둘이서. 그러면은 이제 3월 달에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3월 달에 봄에 하려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 한 60만, 70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소를 여기서 해서 식사를 한번 제공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봤을 때 아, 탈북자들도 이렇게 생각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웬만해서는 되게 아직까지도 보면은 주변에 친구들도 마음 상한 친구도 되게 많은데 그 약간 탈북자라고 해서 편견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좀 깨고 싶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함께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새해 벽두부터요.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유흥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외국인 16명을 포함해서 39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남중국해에서 중국군 항공모함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에 맞서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살펴보고요.
예.
지난 주말 러시아의 해킹 세력이 미국 전력망 시스템에 침투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 당국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새해 벽두부터 터키에서는 총기 난사 테러가 일어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1일 새벽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레이나 클럽이라는 유흥시설에서 괴한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가 사망 39명, 부상 6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당시 현장에서는 새해맞이 모임이 열리고 있었고요. 총기 난사를 한 범인은 연말연시를 기념하는 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터키 당국은 테러로 결론졌습니다.
뭐 지난해에 서방세계에서 자주 일어났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어난 또 테러인데
네.
혹시 범행 소행은 밝혀졌습니까?
당국은 공격 배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성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성탄절을 비롯한 연말연시와 서양력에 의한 새해를 기념하는 일이 이슬람교를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의 전사가 응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터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크고 작은 테러가 끊이질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확인된 주요 공격 사례만 15건에 이르고 이 때문에 260명이 숨졌습니다. 최근에도 눈에 띄는 공격 행위가 이어졌는데요. 지난달에 이스탄불 축구 경기장 인근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39명이 사망하고 154명이 다쳤습니다.
예.
일주일 뒤에는 중부도시 카이세리에서 군인들이 탄 버스가 폭탄 공격을 받아서 13명이 숨지고 5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예.
최근 두 가지 사건은 이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조직 쿠르드 노동자당의 소행인 것으로 터키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이렇게 테러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쿠르드족이요. 터키 당국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소수민족인데요. 이 터키 정부가 지난해 8월에는 이 내전 중인 이웃나라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병해서 시리아 정부군과 싸우고 있던 쿠르드 민병대 토벌에 나섰습니다.
예.
이 터키 남쪽과 시리아 북쪽 국경에 맞닿아 있는데요.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조직이 최근 터키 남부 치안시설을 꾸준히 공격하다가 도시 지역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쿠르드족이 시리아와 이 이라크, 또 이 터키 일부 지역에 걸쳐서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인데요. 온전한 영토를 보전받아서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 쿠르드족의 숙원이지만 현재 이라크 일부에서만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예, 독립을 원하는 쿠르드족뿐만 아니라 이 ISIL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스탄불 총기 난사 사건의 배후를 주장한 ISIL이 지난해 6월에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벌여서 44명의 희생자를 냈고요. 두 달 뒤엔 남동부 가지안테프 결혼식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13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일대에서 이 테러 행위를 일삼고 있는 ISIL의 근거지가 터키의 이웃나라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 지역인데요.
예.
예,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지원하는 이라크 군의 ISIL 격퇴 작전이 전가를 올리면서 이라크 내부 점령 지역이 빠른 속도로 축소되자 ISIL이 인근 터키를 공격하는 빈도를 늘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군 항공모함이 훈련을 실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전날인 어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이 랴오닝함이 이끄는 이 선단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훈련을 시작한 내용을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 랴오닝함의 움직임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현안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이 랴오닝함이 지난달 한반도 인근 서해로 진출했을 때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시위성 기동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랴오닝함이 이후에 동중국해로 나갔다가 서태평양을 거쳐서 이번에 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하기 이른 겁니다.
예.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하는 장면을 중국 관영방송이 상세히 보도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CCTV가 어제 저녁에 방영한 군사 보도 순서를 통해서요. 랴오닝함과 구축함 여러 척으로 편성된 항공모함 선단이 이 첨단 젠-15 전투기와 함재 헬리콥터를 싣고 남중국해에서 훈련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예.
이 젠-15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는 장면은 처음 공개됐습니다. 위찬웨이 랴오닝함 부함당이 방송을 통해서요. 2017년 새해에는 항공모함 선단의 전투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목표에 따라서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요.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분쟁 지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 남중국해는 중국과 이웃나라 간의 영유권 갈등이 계속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해부터 여기서 무력 시위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필리핀, 타이완 사이에 있는 이 바다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 해역에 대해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하고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했지만 중국 측은 이 판결을 무시하고 남중 국해에 무인도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실시해왔죠.
예.
예, 무인도에는 또 중국이 군사시설 건립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만들고 있는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예. 그런데 남중국해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또 미국은 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배격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그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중국의 활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인근 일부 친중국 국가들은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동조하고 있기도 한데요. 미국은 국무부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의 성명 등을 통해서 남중국해 일대에 중국의 도발 핵적 행위들을 경고해왔고요.
예.
남중국해 주요 지점에 해군 전함을 파견해서 통행하게 하는 이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 항공모함까지 파견을 해서 일종의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데
네.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도 이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긴급 발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동태평양 인근에 머물던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제1항모 전단이 며칠 안에 남중국해 일대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은 남중국해 일대에 자주포나 곡사포 배치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러시아의 해킹 세력이 미국 전력망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 당국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당국은 현재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해킹 세력이 미 동북부 버몬트 주의 전력망 시스템에 침투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31일 악성 코드에 감염된 휴대용 컴퓨터가 버몬트주 버링턴 발전소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몬트 발전소의 컴퓨터 한 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건 맞지만 이게 다른 시스템까지 연결돼서 해킹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요, 휴대용 컴퓨터에서 러시아 해킹 단체의 작전명인 그리즐리 스텝, 그러니까 스텝지대 회색곰과 관련된 악성 코드를 발견했지만 이후 즉시 문제 컴퓨터를 시스템에서 차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버몬트주의 전력망이 해킹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미국의 주요 기관 산업이 해킹에 노출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안보 측은요, 다른 기관 산업이나 관련 단체에서 유사한 악성 코드가 발견됐는지에 대해서는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주에서 사이버 안보 담당자들이 지역의 전기나 가스 등 기관 시설 망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해킹 세력이 침투한 정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이번 건은 뭐 해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러시아의 해킹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버몬트주 출신 피터 웰치 하원 의원이 앞서 러시아 해킹 세력이 버몬트주 전력망에 침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는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컴퓨터 해킹 공격이 조직적이고 끈질기며 약탈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버몬트주의 전력망에 침투할 수 있다면 미국 전체의 전력망을 교란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 그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정보당국이 신중하게 조사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올해도 러시아 해킹 논란이 상당 부분 계속될 것 같은데 상당 기간. 지난 한 해에도 이 러시아 해킹 의혹으로 미 정가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이었죠.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들의 이메일이 해킹으로 공개되면서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고요. 또 11월 본선거를 앞두고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 정보당국은 이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해킹했다는 결론을 내렸었죠. 결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9일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요. 미국 내 러시아 기관 두 곳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가 한마디를 했군요.
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가요. 어제 ABC 방송의 대담 프로에 나왔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보복 조치가 정치 보복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을 예. 했습니다. 중국이 100만 명이 넘는 미국 공무원의 정보를 해킹해서 빼내간 일이 있었는데도
예.
당시에는 뭐 백악관이 성명조차 내지 않았었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 주에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고 오바마 행정부의 조처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양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도는 일부 지역 오후에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 낮 최고기온은 7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오후에 4m까지 높게 일고 그 밖의 지역은 2m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5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 3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5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5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0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4도가 예상됩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6도가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2도고요. 장진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3도입니다. 풍산도 아침에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고 낮에는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2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7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대부분 해상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가 오후에 4m까지 높게 일고 그 밖의 지역은 2m 아래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에서 정부군과 휴전에서 제외된 일부 반군단체 사이에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에만 수백 명의 민간인이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마을에서 탈출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어제 발생한 공습 횟수나 사상자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그 전날에는 오전에만 10차례 공습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도 바라다 벨리 마을에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중에는 시리아군과 러시아 동맹군의 공습과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는 1,300여 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라다 벨리 지역은 지난달 30일 시리아 전역에 발효된 휴전에서 제외된 곳으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들은 반군들과 함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포진해 있습니다. 인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른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아그니 4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인도군은 오늘 사거리 4,000km 길이의 아그니 4 미사일을 발라소레에서 발사했으며 시험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아그니 5 시험 발사 뒤 중국이 우려를 나타내자 인도 정부는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모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대지 미사일인 아그니포는 2단 무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m 길이의 17톤 무게를 지닌 아그니포 미사일은 5세대 컴퓨터와 분산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비행 시 자체 궤도 수정과 정밀 유도가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본토를 전복하거나 정치적 안정을 훼손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홍콩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장샤오밍 홍콩 연락사무소장은 어제 관영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소장은 특히 홍콩과 관련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도 중앙정부의 권위나 홍콩의 기본법에 도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백악관이 최근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도록 명령한 것은 불균형적인 징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차기 정부 백악관 대변인 지명자는 어제 미국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 정보 당국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 지명자는 특히 이번 제재와 관련해 드는 의문 중 하나는 왜 이 같은 대규모냐는 것이라며 러시아 외교관 35명 추방과 시설 두 곳 폐쇄가 과연 비례적 대응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도 전날 러시아가 민주당 컴퓨터를 해킹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난민 800여 명이 어제 모로코와 세우타 사이 경계 장벽에 강제 진입했다고 스페인과 모로코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세우타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스페인 자치 도시입니다. 난민들은 이날 돌멩이와 쇠몽둥이로 장벽을 뚫고 세우타로 진입하려다 경찰 등과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페인인 5명과 모로코 경찰 50명이 다쳤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난민들 중 2명은 병원 치료를 위해 세우타 진입이 허용됐으며 나머지는 모로코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세우타와 또 다른 스페인 도시인 멜릴라는 종종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유럽행 관문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찰에 사살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테러 분자들의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결정은 하마스가 지난 2014년 가자지구에서 살해된 이스라엘 병사 오론 샤울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마스는 샤울과 또 다른 병사 하다르 골딘의 시신을 이스라엘에 되돌려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어제 이들 병사 두 명의 시신 반환과 또 지난해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로 넘어갔다 억류된 이스라엘인 두 명의 송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